누가 기도하자고 하면은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아니면 부담이 됩니까? 기도하는 것이 쉽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어렵게 느껴집니까? 예. 기도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정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운동하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제 쉽게 정의를 했는데요, 비슷합니다. 운동하는 피트니스 센터에 가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공감이 가요. 왜냐하면은 그 피트니스 센터에 가는 것은 어렵지만은 일단 가서 운동하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은 몸의 반응이 이제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근데 좋은 것을 알지만은 이 피트니스 센터에 운동하러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몸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 주고 멤버십을 이제 가지지만은 정기적으로 가서 운동하는 사람의 비율이 낮습니다. LA 피트니스에서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 중에 대략 20%만 정기적으로 꾸준히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사실일까 싶어서 AI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렇게 표시해놨어요. 그렇게. 그 나머지 80%는 뭐냐면은 유령 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은 가서 운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운동하는 것을 원하고 운동하면 좋은데도 돈까지 냈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트니스 센터는 20%가 회원들 중에 20%가 와서 거의 거기에서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할 때는 어렵고 부담이 되지만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할 때 하기가 어렵고 불편해요. 왜냐?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근데 하고 나면 좋은 거예요.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은 기도의 자리는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운동하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맥락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실은요, 육체적인 훈련과 영적인 훈련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좋은 줄 알지만은 운동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듯이 기도하는 것도 역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십니까, 여러분? 유튜브 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 안 합니다. 그냥 보면 됩니다, 그냥. 근데 기도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영적인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도 훈련을 의식적으로 할 때에 운동을 하고 난 뒤에 몸의 변화를 보고 기쁨이 있듯이 기분이 좋은 것처럼 기도한 후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중세시대에 영적 생활을 훈련한 이 수도원들이 있는데요. 그 수도원들 중에서 모범적인 그 베네딕트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의 규칙서에 보면은요,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곧 노동이다 하는 그런 모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육체적인 연단과 영적인 연단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적으로 게으르면은 영적으로도 게을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네딕트 이 수도원에서는 한가함은 영혼의 원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가롭게 노는 것은 영혼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기도가 참 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지만 기도에 대해서 잘못 묘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기도인데 기도를 일이다, 노동이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서운할 것 같아요.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걸 어렵게 느껴져서 그걸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제 아들 나오니가 있는데요. 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또 손녀가 둘이 있는데 손녀 둘도 사랑합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전화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예. 근데 어제 저녁에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페이스톡을 가지고 이렇게 봤습니다. 손녀 둘과 며느리 아들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통화를 했습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근데 제 아들이 그 페이스톡 하는 전화하는 것을 가지고 뭐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할 수 없이 억지로 전화한다면 제 마음이 굉장히 서운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기도를 영적인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다는 뜻이고요. 이해는 되지만 옳은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게을러지면은 영적으로 게을러진다는 말은 맞지만은 하나님과의 이 만남 인격적인 교제를 일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절하지 않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쁨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듯이 기쁨을 잃어버린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한 후에 오는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 한 절만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을 이제 거의 끝내면서 마지막 제자들과 고별 시간을 갖는 그런 중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고 새로운 기도의 방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을 읽어보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요. 그날에는 이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그날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마지막 날입니다. 예언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가 와서 구원을 이루시는 바로 그날,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초림 때와 예수님 재림 때를 동시에 표현하는 건데요. 오늘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이제 가까웠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날과 부활할 날이 가까웠는데 그 날에는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직접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아직까지 안 나도 되는데 띄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너무 쉽게 우리는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요,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누구에게 구했느냐 하면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병자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구하고 혹은 음식이 없으면 예수님 앞에 음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기도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큰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침 새벽 미명과 저녁 늦은 시간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의 공생애에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의 기적도 일어났고요. 병자가 고침을 받고요. 귀신들도 떠나가고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에 와서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뭘 말씀하시냐면은 23절 여기에 보면요. 너희가 이제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에는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제자들이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걸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은 이건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안 놀래요 보니까요. 안 놀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습관적으로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그냥 기도하니까 안 놀라는 게 전혀. 너무나 당연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안 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나의 노력이나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만유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그 권능을 내가 신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할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순종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사람들, 기도하기가 힘든 사람들은 영적인 저항, 영적인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떤 영적인 저항을 느껴요. 그게 뭐냐면은 영적인 저항을 자기도 모르게 느끼는데 기도를 시작하지 못하고 기도해도 그냥 기도할 게 없고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영적인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금방 기도를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떠함의 상태, 이걸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떳떳하지 못함을 느끼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다가도 몇 마디 해놓고 그냥 기도하고가 끝나버려요. 그만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내가 이런데 뭐 기도해서 될까?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잠재의식 속에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이걸 구해도 될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좀 민망하고 어색하고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 영적인 저항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해도 그 영혼이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이 기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고와 자기 이해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자격 때문에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 내 자신의 자격 때문에 뭘 부탁할 때 선뜻 부탁을 못하고 막 주저하고 한 것과 똑같아요. 나의 부탁을 정말 들어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이. 그런 생각들 때문에 뭡니까? 부탁을 못하는 거예요. 부탁을 못하네. 그게 뭐냐면 자기 존재에 대한 이해. 세상적인 기준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도 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죄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선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권세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그 누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받았기 때문에 부족해도 잘못해도 실수가 있어도 죄가 있어도 구할 수 있는 특권,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당당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믿음과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가만히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상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한 후에 오는 충만한 기쁨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 모든 것을 다 들으신다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 귀를 기울이십니다. 나의 어떠한 것 상관없고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다. 만왕의 왕이신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나아갈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가기 때문에 죄와 허물이 많고 실수가 있는 우리지만은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어느새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느끼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요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었고 누구를 통해서 나갔습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기도의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과거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었지만은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흘린 피로 우리 죄를 덮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게 이게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은 그래놓고 난 뒤에도 아 내가 이런 기도하면은 아마 안 들어줄 거야 생각하고 기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좀 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름은 보정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도장 인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찍힌 문서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었어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서류에 사인하잖아요. 서류에 사인하는 거.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인감도장 찍지 않습니까? 이 사인과 인감도장은요 자신을 보정하는 것입니다. 이 보정은 뭘 말하냐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정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못나도, 실수해도, 죄가운데 빠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보증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알게 되면요, 무슨 기도 제목이든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고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막 기도가 막 넓어지고 깊어지고 많아지고 막 그냥 계속 그냥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구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보정이 되어 주시니까 죄인이라도 실수를 해도 부족해도 염치가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중에 우리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입양이 된 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종은 주인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인의 그 징계를 두려워하고 거절당할까봐, 버림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자녀는요,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아버지, 육체적인 아버지는 자녀를 미워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그 피로 덮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요,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그런데 가끔 하나님이 징계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요, 자녀를 해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성장과 성숙을 위한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해도 하나도 놀라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 세계 종교에 보면요, 자신들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한 곳이 없습니다. 단 하나가 없습니다. 다 신은 무서운 존재예요. 다 신은 두려워해야 될 존재예요. 여러분, 무슬림 있잖아요. 무슬림에게 알라는요, 아주 무서운 존재입니다. 전능한 존재,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코란을 보면요, 알라를 칭하는 이름이 99개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창조자, 왕, 뭐 이런 무서운 칭호가 다 들어있어요. 심판자, 막 이런 거 들어있어요. 그 중에요, 아버지라는 이름도 없어요. 아버지라는 이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슬림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늘 막 그냥 들들들 막 그냥 혹시 잘못하면 내가 죽겠다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딱 하나,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 일은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막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니, 너 아버지 어디 또 따로 있나? 이렇게 하더라고, 처음에. 그래. 우리 어머니 모르니까요. 맨, 뭐, 자꾸 막 하나님 아버지. 아니, 너 아버지 보고 아버지래. 하나님을 보고 뭐 알아보고 아버지라고 하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나와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공로로 하나님께 입양되어서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버리셔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고 난 뒤에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어도 괜찮아요. 죄 많이 지으란 말은 아닙니다. 죄가 있어서 나는 기도 못하겠다. 여러분 그건 속지 마세요. 연약해도 죄가 있어도 부족해도 실수가 있어도 선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뭐 기도한 후에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기도한 후에 오는 충만한 기쁨 두 번째는요, 응답받는 우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같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인지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좀 성숙하게 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와 세계 선교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하고 기도하고 제일 마지막에 자기 기도를 이제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나의 필요를 제일 마지막에 이제 구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 기도한 후에 오는 충만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기쁨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과 내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 50편 15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환난 날에 하나님 영광을 뭐 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막 그냥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야 돼요. 아멘. 주저주저 하지 마세요. 주저주저. 우리 집 아들이 뭐 저 모양인데, 뭐 우리 아들 뭐 공부도 못하는데 공부 잘하도록 뭐 기도해달라고 하면 뻔뻔해서 되겠나, 그냥 하나님 적당히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제가 우리 교회 오래 신앙생활 했던 분은 들었을 겁니다만, 들어도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던 어느 집사님, 제가 같이 신앙생활 했던 그분은 기도할 때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얼마나 큰 소리를 하는지 목이 쉬어서 기도하면 제가 듣기가 민망해요. 저도 소리 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분은 더 해요. 자기 아들이, 내 고등부 교사 제가 했기 때문에 전도사로서, 자기 아들이 별로 시원찮았어요. 공부도 못하고 농땡이도 치고 어디 밖에 도망도 가고 이랬었어요. 근데요 뭐 그냥 앞에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들 이름 아시죠? 뭐 그 아들 이번에 시험에, 대학교 그때 그 시험이 예비고사였거든, 예비고사에 딱 붙게 해주세요. 뭐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아는 것만 나오게 해주세요, 모르는 건 안 나오게 해주세요. 아, 이 지금 이 말이 됩니까? 제가 기도를 하면서 들을 때 기분이니까 이 사람 지금 정신없는 사람이, 약간 지금 정신없는 사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아니 세상에 뜻밖의 이 아이가 그냥 시험을 너무 잘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학교 가서 교무실에 갔어요. 원서를 대학에 써달라니까, 예, 내 신성적도 그러고, 예, 못 써줍니다. 이러니까요, 교무실에서 막 난동을 부르는 거예요. 당신 내 아들 장래를 망쳐놓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되게 한다는데 왜 안 써줬냐? 내가 안 써줬나? 못 간다 하고 막 거기서 막 하나님!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써줬어요. 정말이에요. 이건 실제입니다. 근데 시험지가 덜렁덜렁 붙었어요. 놀래도 하는데. 아이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막 구하는 거, 그래서 응답받는 그것도요, 하나님의 영광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영광이 막 나타내잖아요. 찬양하면서. 제한된 자원으로 사는 유한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필요를 뭔가를 채워드려서 그분이 영광을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움으로 영광을 드러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지 못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은 악한 원수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2절 하반절을 보면요,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그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뭐라고요? 내 것이다. 하나님 모든 것 다 가지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녀인 우리가 기도하면요,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도의 자세와 관점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지 못했는데 어떻게 나의 필요를 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은 이 무의식 중에 나의 존재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입양을 당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자녀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절대 잘못 아닙니다. 가정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직장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재정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건 절대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받지 않고도 내가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는 그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게 되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첫째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해도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 이건 뭡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내 웅덩이를 파는 거. 이것은 결국은 뭡니까?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웅덩이 안에 물이 들어갈 수도 없고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소리를 하지 않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라요, 잘요.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냥 뭐 이렇게 살다 말지 뭐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 자신의 죄와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요, 연약한 그 자체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뭐냐면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는요, 굉장한 빠른 응답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본 분 알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회개하게 되면요, 기도 후에 내 영혼 심령 상태가 어떤 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 후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바리새인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자신이 세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토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불의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자신은 일주일에 오늘 목회자 코너에 탈자가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다시 고치겠는데요. 보니까 7일에 두 번 금식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만 자기가 뭔가를 했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했다는 것만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셔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셔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히 눈도 못 들었어요. 가슴 쳤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셔리에게 네가 어렵다, 네가 어렵다 이렇게 인정해 줬습니다.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셔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마지막인데요, 기도 후에 오는 충만한 기쁨 세 번째는, 기도를 하면 네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4절을 한번 다시 보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역으로 한번 봐야 돼요. 역으로 거꾸로 보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을 수 없고 기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기쁨은요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가요 남을 사랑하는 거요, 내가 남을 사랑하선 죄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남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받는 사람이 어떤 때는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요 부작용이 없어요.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기도하면 응답을 줍니다. 두 번째는 해답을 줍니다. 세 번째는 기다리도록 합니다. 네 번째는 안 들어줍니다. 기도할 때 네 가지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A를 구할 때 A를 받는 것, 이것이 응답입니다. 아멘? 예, 두 번째는요,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A를 안 줘, B를 줘, B를. 아니면 C를 줘. 이 A라는 말은 학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어떤 것을 구했는데 그걸 안 주는 거예요. 안 주고 다른 걸 갖다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기도의 방향을, 너가 잘못 구한 것을 하나님이 수정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위를 받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해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무응답이에요. 아무래도 응답이 없어. 이건 뭘 말하냐면은 평안한 마음으로 그냥 기다리라 하는 뜻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면은 너 안 들어준다 너,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1번 응답 너무나 감사해요. 2번 해답 너무나 감사해요. 3번 무응답 평안히 기다리라고 하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안 들어주는 것도 감사해요. 내가 기도하는데 그걸 들어주면 큰일 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와의 관계에서 범죄했을 때 다윗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요 살려줬습니까? 안 살려줬습니다. 안 살려줬는데요, 안 살려주고 아이가 죽었다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탁 털고 그냥 옷 딱 입고 난 뒤에 기뻐했잖아요. 그러죠. 성경 맞습니까? 예,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육체의 칼이라고 불리는 질병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달라고 세 번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노하였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면서 노하였습니다. 그런데 요 바울은요 노한 그 하나님 앞에서 약함을 자랑하면서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짐을 깨닫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하였습니다. 기도가 거절되는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부활하고 기뻐했단 말이 어디 성경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부활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가서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안을 내게 주느라 평안하라 했습니다. 평안이 없는 사람이, 기쁨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구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구나, 그래서 기뻐해야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전에 보스턴의 고든 코넬 신학교의 데이비드 웰스 교수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퍼스펙티브에서 나오는 책에 보면 나오는데요, 기도는 타락한 세상에 대한 반항이다. 완전히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끊임없이 거부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표준과 조화되지 않는 모든 의제, 모든 계획, 모든 해석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타락한 세상에는 오직 성공을 원하는 거라.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계속해서 내가 행복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행복 이전에 먼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는 오직 성공, 행복, 성취 이것만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요? 우리 욕심, 탐심에 저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악을 저항하는 거. 이게 뭡니까? 참된 기도인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게 되면요, 인간적인 원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예수님의 계시만의 기도가 나오는데, 좀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러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요, 육신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안 지고 그냥 안 죽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바꿨습니다. 내 원대로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기도 응답은 개인적으로는 참 좋습니다. 그 신앙이 어릴 때는요,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응답이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유보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기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선한 인도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인도받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응답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형편이 힘들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거기에 인도를 받으면은 기도한 후에도 기쁨이 충만히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사람들은 무료하고 지루해 여깁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냐면 뭔가 많이 일어나기를, 새로운 것이 막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받는 것, 이것이 온전한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공했다고 하는데 한순간 추락한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예수님 떠나버린 사람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만족감이 없고 시험 들어서 세상으로 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어봐도 뭐 별 수 없더라.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왜 그렇습니까? 욕심과 탐심에 저항하지 아니하고 자꾸 그것만 구하려고 하니까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현실의 유혹에 대한 저항과 세상적인 것에 대한 반항,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기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주님이 피 흘려 세운 교회와 함께 하나님 가족된 성도들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면은 왜곡되고 타락한 이 비정상적인 세상에 대한 반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행복과 성공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과 태도와 사고방식이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에서 저항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한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키워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기도 중에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기도한 후에 오는 충만한 기쁨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죄가 있어도 부족해도 실수가 있어도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왜 그러냐? 왜? 그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한 후에 충만한 기쁨이 오는 두 번째는요 응답받는 우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도 구해야 돼요. 그 기도 응답이 딱 될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한 후에 충만한 기쁨이 오는데 기도는 네 가지 방법으로 항상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응답.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해답. 세 번째는 기다리라는 평안. 네 번째는 노. 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 기도에 민감성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확신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마음의 든든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치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가 기도가 가득 채워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